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은 새로운 창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우리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삶으로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소명의식을 잃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직업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고 소명의식은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는 더 이상 스승도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너진 이 사회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생명과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히 여기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왕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머리 숙여 예수 이름과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에 낙엽이 지고 올 한 해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삶을 받으시며 위로하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세상의 가치와 왜곡된 우리 육신의 생각에 빠져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쉽게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로운 소망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섭리로 이끄시며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난 영혼을 고쳐주시고 온 성도들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복된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운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마음 모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 능력 있고 지혜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앞에 열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대충 봤는데 한 열 자리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너무 불편하시면 간이 의자 앉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12월 달에 있는 행사 안내입니다. 전교인 사무처리회가 12월 8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은 꼭 시간 비워두셔서 예배 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낼지 함께 좀 논의하고 상의하고 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예배랑 찬양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사랑방별로 찬양대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성탄 찬양 중에 뭐 신나는 곡도 있고 또 그냥 경건한 곡도 있으니까 좋으신 대로 선택하셔서 함께 즐거운 날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현장에서 드리니까 이때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현장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우 동정에 대한 광고입니다.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 응시한 학생들 고생 많이 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중고등부, 고등부, 고등학생들의 일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일로 생각하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 거래 계좌가 변경됩니다. 이번 달까지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하고 12월부터는 되도록이면 새마을금고 계좌를 모두 다 정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농협 계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정확히 체크를 못하긴 했는데 여전히 목회부 계좌로 계속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창호 집사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이거 메모하셔서 꼭 이쪽으로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CMS 마중물로 자동이체 받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카드 결제나 자동이체 한 것들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계좌로 저희가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건 따로 조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일 헌금이나 또 11조나 또 감사헌금이나 또 별도로 계좌 이체를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농협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팀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후원과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주보를 많이 안 뽑잖아요.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드렸던 건데 주보를 대부분 잘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보가 지난주랑 이번주랑 안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뒷정리가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뒷정리를 삼남녀 사랑방에서 하셔야 될 차례였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치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보 꼭 확인하셔서 뒷정리를 잘 확인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더 없는 것 같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반갑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 안에 우리의 중심과 진심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연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잘 사용되고 특별히 교회 안팎에 어렵고 힘겨운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또 선교지에 또 필요한 교회에 잘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 교제의 복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주님 말씀으로 두들겨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은혜인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조금 더 빚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행신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추워졌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신 가족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한상섭 이은희 집사님 아드님하고 따님인가요? 며느님인가요? 며느님이시죠? 네,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쪽에 계신데 이따가 한꺼번에 박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셨고요. 그다음에 최현정 집사님 따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세나 자매님인데 학생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예배 또 나왔고 예, 그렇게 우리 원래 가족들 중에서 자녀분들 데리고 오신 분들 환영하는 의미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햇빛마을에서 집사님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 또 햇빛마을에서 두 분의 또 그 어머니, 따님 이렇게 같이 해서 교회 또 고민하고 정하는 중이라고 기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소개는 좀 부끄러워하셔갖고 저희가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새 가족들 다 환영하고 환대하는 의미로 우리 좀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식사를 같이 하진 않지만 7층에도 8층에도 커피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7층 또는 8층에서 커피를 드셔보셨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많이 드셨네요. 원두가 좀 어떻던가요?
맛있어요.
맛이 괜찮죠? 이 원두가 스페셜티 원두입니다. 우리 교회에 커피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께서 커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사르밭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 커피를 공급해주고 계셔서 로스팅된, 갓 로스팅돼서 제일 맛있을 때 딱 보내주셔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아, 방금 손 드신 분들 있죠? 그 커피 원두를 공급해주시는 우리 신동민 집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박수를 치실 거면 치시고. 네. 제목이 눈 떠보니 커피 사업가. 본인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갖고 커피 사업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책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커피 사업을 하실 분들만 사서 읽으실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7층, 8층에서 커피를 나는 내려서 먹으면서 어머, 교회 커피가 너무 맛있네 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한 권씩 꼭 사셔야 됩니다. 의무 강제. 예. 그래서 오늘 카톡방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좀 초반 그 끝발이 중요합니다. 첫 끝발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백세 찍으면 저 집 사준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막 던지는 거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막 던지셨는데, 아무튼 고맙더라고요. 그 말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눈떠보니 커피 사업가 요 책 꼭 한 권씩 사서 되게 재밌어요. 약간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있어서 약간 그냥 단순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업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귀담아 들을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책 한 권씩 사서 이렇게 하시고 사랑방에 인증샷 릴레이 할 수 있도록 안 사면 배신자 예, 이렇게 해서 책 좀 한번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1절을 원전으로 푸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근원의 책, 그죠? 비블로스 게네시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분 앞에 다시 발견하고 새 사람 되자.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단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것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절부터 17절까지의 나머지 계보 전체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가 1절을 쭉 써놓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다윗의 아들을 먼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순서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순서가 맞는데 반대로 쓰여 있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본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떠올리시면 그 순서가 또 반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해서 1절을 시작한 다음에 17절은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인클로지오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족보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족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아들처럼 메시아적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이런 의미로서의 호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초의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언약하고 이 내용이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조금 뒤로 가서 18장 18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구체적이죠. 22장으로 좀 뒤로 더 가면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복 주겠다. 그 다음에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그 복을 받는다. 마지막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이 언약이 구약성경 내내 점점 더 발전되어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오시는 씨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마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냐? 그것은 내가 약속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입될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뭐 이게 그게 우리랑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계보 또 다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변수인데요. 잠깐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까? 왜 아닙니다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도대체 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이 나의 계보하고 뭔 상관이야? 내 족보 꺼내갖고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이랑 다윗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런 와닿지 않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복은 혈통적 씨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 오늘 마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은 필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모르던 자였어. 우상 만들던 데라의 계보 아니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면서 그때 주셨던 이 12장의 언약 그걸 통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마땅히 그러하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맞죠?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로 그 약속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계보로 들어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 후서의 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그것이 이 언약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신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약의 계보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나라에 좋은 신앙의 모델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뼈대가 있잖아요. 우리 시조가 누굽니까? 시조가 누구예요? 시조. 우리 시조 누굽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어갖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당군 있잖아요, 당군. 당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당군 믿으면 되죠. 또 동학농민운동의 모태로 발현된 천도교.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몰라요. 왜 그거 안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또 우리 지나다닐 때 심심치 않게 와서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 한번 얼굴 인상 어떠세요? 좋아요? 더럽진 않지만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조상들 중에서 복을 받을 일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도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것이 있는데 신토불인데 왜 우리가 굳이 코쟁이들의 종교 코쟁이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코쟁이들의 종교 기독교 외국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인 계보 육신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언약 안에 우리의 근원적 뿌리를 찾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은요,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습니다. 언약은요,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도 아니고요, 영국과 미국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따라해봅시다. 언약의 종교다. 언약의 종교다. 곧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 민족과 나라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형성되기 전에 곧 이 세상의 사회에 종교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역사, 근원적인 약속에서부터 나의 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언약의 종교 기독교라는 거예요. 마태가 적은 족보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조점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낙호가 나오는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읽어야 돼요. 2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족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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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낳고 반복이잖아요. 솔직히 성경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1장부터 진입 장벽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17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 나코나코를 모르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읽어 내려갈 재간이 없어서 성경을 내려놓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진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말씀 묵상해 보려고 창세기는 우리가 강의를 다 했으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딱 펼쳐서 딱 1장을 들어가는데 솔직히 족보 나코나코 때문에 짜증나서 성경 덮었다. 이 부분 안 읽고 그냥 넘어가서 18절부터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진짜 손을 드시네요. 이런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족보 잘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를 제가 이번에 이 연구를 해서 살펴보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족보가.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야, 그 재밌니 그게? 이렇게 되죠. 근데 아빠가 어때요? 내가 성육신 하리라. 눈높이를 맞추고 이 아이들의 게임을 함께 하리라 하면서 아빠가 야 나도 가르쳐줘. 나도 같이 하자 하다가 아빠가 게임 중독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재밌거든요. 왜?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족보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2절 보시니까요. 여러분 2절은 딱 기억을 해보면 무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다 들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갑자기 그 안에 족보 안에 누가 등장하느냐? 네 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잘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지금 뭐냐면 앞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였는데 누가 누구에게서가 들어갔죠. 무슨 얘기냐면 A가 B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A가 C에게서 B를 낳고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C죠.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까? A가 B를 낳고를 하다가 갑자기 A가 C에게서 B를 낳고를 하면 C를 넣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는 거잖아요. 자, 이 C가 누구라고요? 안 넣어도 되는 여자들의 이름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2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 나올 때 그죠? 이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 아, 마트는 일찌감치 여성평등을 주장했던 아주 훌륭한 인격자구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앞에 기라성 같은 여자들 분량도 많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민족이었던 이 여자들 다 빼놓고 지금 뒤에 누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4명.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일단 남자가 으뜸입니다. 거기다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방 여자들은 더더욱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는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어들거나 들어갈 수 없는 제외된 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말, 다말 어디 여자입니까? 다말 어디 여자예요? 잘 모르시죠?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다가 가출해서 멀리 가나안 땅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때 그때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지역 유지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첫째 아들이 오난이었고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로 며느리를 드린 거 유다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할 것도 없이 이 38장 다말하고 유다 이야기의 막장 스토리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짝짝꿍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성경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초장부터 누가 나와요? 다말과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족보에 넣을 이야기입니까? 마태가 이 족보를 귀하게 생각하고 썼으면 이게 넣을 이야기냐고요. 마태는 그냥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가니까 세라는 안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왜요? 유다의 만행과 다말의 속임수,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진 자녀들이다. 그걸 고발하고 동시에 그 계보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굳이 족보에다가. 그 뒤에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족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합하고 보아스는 한참 이게 시간이 멀어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 정탐 갔을 때 길터준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 여잔데 어때요?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누가 왔다고? 보아스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라합. 한마디로 말하면 창기. 그 시절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 취급 안 했던 여자. 그런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자, 또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룻은 모압 지방 그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 와 갖고 누굴 만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죠. 나오미 캠벨이 아니라 나오미를 만나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야, 너 이제 다시 모압으로 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 했는데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와서 나중에 보아스라는 신실한 남자를 만나서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려고 작전을 짜다가 혼인 전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굳이 갖다 써놓을 좋은 서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탑 오브 탑, 막장 오브 막장, 누굽니까? 다윗의 치부 밧세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잘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솔직히 지금 보세요. 다말, 라합, 룻, 이름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밧세바 이름 있는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까? 지금 마태 무슨 목적이에요? 아까 다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 왕이 누구더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 나쁜 새끼야. 그걸 여기에다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햇족속의 여자겠죠?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네 명이 족보 처음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마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초장부터 이 족보를, 자기가 쓰고 있는 족보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개족보다. 개족보. 예수님의 혈통이 뼈대 있는 가문, 순수 혈통, 대대로 위대한 가문, 결혼도 함부로 안 하고 막 순혈을 지키려고 해서 오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인간의 추함과 죄가 묻어나는 시장통 족보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부터의 족보는요, 다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계보예요. 그리고 뒤에 왕들이 막 나와요. 이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아같이 훌륭한 왕들, 신앙적인 왕들도 있지만 나머지들은요, 정말 엉망진창 왕들이에요. 다 막장 왕들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스알데일이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들어봤지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요, 구약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족보입니다. 유대 어떤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명씨들. 그들이 이 계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2절부터 16절까지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한 계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요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온 언약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입된 우리 계보 안에 허물 많고 죄인이며 무명씨들을 넣어놓으셨다. 곧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방 여인들도 끼어들게 하시고 놀랍도록 추악한 그런 사건들을 가진 계보도 넣으시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도 넣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펴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신실한 계보라는 것을 여기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마태는 인종과 편견 그리고 반목을 깨고 죄인들의 구원자, 그래서 개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족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족보 어때요? 찾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일 확률이 높냐? 조선 말기에 임진왜란 때 그때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비들이 다 집에서 노비 문서 불태우고 야, 자유다 했어요. 그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양반 이름을 다 돈 주고 사요. 그렇죠? 그때 최근에 나온 전 란인가 뭔가 그 영화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개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족보, 여러분들의 가문이 뭐 되게 위대하다고 자랑할 만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족보의 아주 특별한 의미 중에서 이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 족보의 비밀이 풀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6절 형식은요, 지금까지 마태가 앞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형식이에요. 앞에 어떤 형식입니까? A가 B를 낳았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변칙. A가 C에게서 B를 낳았다. 이것만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공식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또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 공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마태가 완전히 형식 비틀어버리고 파괴합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아주 복잡하고 신박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앞에서 혈통적으로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어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낳았다라는 단어 자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썼던 낳고 낳고 낳고는요, get now라는 나타 동사를 여기 이제 그 시제에 맞게 변화시킨 에겐네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겐네센, 에겐네센, 에겐네센 하다가 16절 마지막에는 뭐냐? 에겐네떼라고 해요. 에겐네떼. 굳이 번역하면 나아졌다. 수동태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divine passive, 곧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이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동사의 주어, 행위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가명하지 않고 생략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신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디바인 패시브를 씀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열매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뒤에서 18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절만 보도록 할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어가 나타납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상 여기 지금 그렇게 쫙 적어놓은 계족보, 그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올 때까지의 이 족보, 이 혈통적인 족보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회적 가정 안에 일부러 들어오셨다.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계보 안에, 이 계족보 안에 일부러 들어오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56절부터 5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야, 네가 50도 안 먹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 옛날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어. 여러분,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라고 뽐내냐?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직도 고집하냐? 보아라. 이제 새로운 계보다 허물 많은 죄인들, 이방 여인들, 무명 씨들이 들어있는 이 계보를 봐라. 굳이 적지 않아도 될 죄악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건과 사람들, 생각하면 불편한 이 계보의 속사정, 이것을 똑똑히 보라. 이 계족부 안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창시자요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혈통이나 능력이나 인종이나 지위,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틀이나 도덕, 심지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주신 율법도 넘어서는 법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편입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마태가 지금 여기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가 만난 예수라는 책을 쓰신 이병용 박사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제가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두고 작정하신 바 그대로 나를 본디 나되게 하신다. 내게 내 산 목숨의 참뜻을 알려주고 또 그 참뜻을 이룩하도록 나를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움직이다가 숨이 끊겨 사라지는 자연계의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하잘것없음, 쓸모없음, 보잘것없음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족보 타령을 해봐야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온 우주에 점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주와 과학,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고 하면서 그 우주와 과학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이 자연계의 그런 어떤 섭리 안에서 인간은 지구 안에서 바이러스처럼 다 지구 안에서 쓸어버려야 될 그런 세균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 나의 나됨, 여러분들의 여러분 되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질 세계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인간 존재가 비로소 생명과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생뚱맞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는 뭐 아바타인가? 나는 껍질을 빌려드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의 세계를 완전히 탈바꿈했다. 완전히 새롭게 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본질, 뿌리, 근원, 계보를 분명하게 바울은 알아본 거예요. 그럼 참 재밌게도 마태와 바울이 표현법이 달라도 그 근본이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 족보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뭐의 연속입니까? 낳고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살고, 살고, 살고. 그렇죠? 자, 창세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에도 톨레도트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족보 보면서 어떻게 끝나던가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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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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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가 창세기예요. 마태는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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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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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이것을 종합해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봅시다. 불쌍한 얼굴들. 전부 마태 아닙니까? 우리 다말 아니에요? 라합, 룻, 밧세바 아닙니까? 범죄한 다윗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어떻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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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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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의 생명 때문에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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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이는 역사가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혈통 때문이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취미가 비슷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우리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면, 나 저 사람이랑 친하고 싶어, 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라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교회 가면 유아실에서 잠옷실에서 애들 좀 돌보면서 좀 쉬다 올 수 있으니까 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너를 만나고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서로의 성격과 콩짝이 잘 맞아서라면, 취향이 비슷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은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는 역사예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이고 모이고 모이지만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끼리끼리 되고 계급이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네가 살았어.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는 생명이에요. 예. 오늘 말씀 주야하고 나누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사랑방 또 다른 지체들 서로를 생각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만났구나. 여러분 여기 누구 앉아있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스캔하고 교회 고르셨어요? 그랬다면 안 오셨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이 감격적인 깨달음이 서로를 볼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만났다, 그래서 살아났구나, 이 감격이 잘 와닿는지 와닿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건요,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됨이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현대사회는요, 자기 삶의 선, 그리고 너의 삶의 선이 너무 분명해요.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일종의 사회 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는 자아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고 내 삶이 오픈되고 우리 집 문이 열리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얕고 자기 약점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제가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방 모임 코이노니아입니까? 아닙니까?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코이노니아실이 있었어요. 코이노니아실. 근데 그 코이노니아실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치킨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아이엔그라운드 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아이엔그라운드 하는 게 코이노니아. 이런 식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는 겁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 되게 멀죠, 빌립보하고.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기쁘다라고 하죠. 이때 참여하다가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복음을 위한 일이, 내가 있잖아, 감옥에 와 있으니까 너희랑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아이엠 그라운드 하던 때가 그립다, 이런 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이 성도들이 함께 해준 기억 때문에 울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내어주는 삶.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두 번째, 물질을 내어주는 삶. 예, 물질을 내어주는 삶.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몽둥이와 물질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일에만 몰두한대요.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온전히 예수의 일, 복음의 일에만 헌신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 연소한, 그 작은, 그 어린 디모데를 보내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게 하자는 거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초신자들의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믿었다만 있지 다시 자기의 일,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게 뭔지 경험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복이 뭐고 행복이 뭐고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모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2장 후반부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 옥바라지 하려고 그 먼 거리에서 몇 달이 걸쳐서 찾아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잖아도 힘든데 눈물 젖은 빵, 그 눈물 젖은 돈을 모아서 바울 옷바라지 하라고,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급식이 안 나오니까 그거 바울에게 전하라고. 근데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해서 위험해서 큰 병에 걸립니다.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요. 빌립보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반쪽이 돼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덜덜 떨면서 그 연보를 내밀 때 바울은 그 손 붙들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을 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기도할게요 해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이 겪는 물질의, 정신의,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에 함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몸뚱이와 돈을 나눌 때만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기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기 시간, 자기 몸뚱이, 자기 물질을 내어줄 때 어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실패해도, 망해도 괜찮아. 옆 사람 보면서 네가 있어서. 이 말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큰 소리로요. 아무 걱정하지 마. 네 뒤에 내가 있어. 여러분 웃으면서 하셨죠? 여러분 삶의 즐겁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외부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여러분 뭐 정부가 지정해놓은 구제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닐지라도 삶을 살 때 보면 어려운 굴곡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옆에 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요, 그 의미 찾기에 실패하면 그냥 종교 서비스하는 기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였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했다는 증거,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혈통, 믿음 좋은 가문의 자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막장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고 못나고 실패한 인생인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 실패해도 괜찮은 인생, 나 망해도 목사님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인생, 그것입니다.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힘드시면 저 찾아오세요. 와닿으십니까? 이제?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430명이에요. 누가 하나 암 걸리면 보험 안 들어놨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아닙니까? 누구 하나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와라락 무너졌어. 집에 불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430명이에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피상적이에요, 이 시대에. 나이스하고 깔끔하고 서로 건드리지 않고 뭐 하나 사먹어도 다 더치페이하고 몇천 원씩 서로의 삶이나 가치관은 터치하지 않으면서 아무 갈등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나는 교제하겠어. 이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마태입니다. 나는 다말입니다. 나는 라합이요, 루시오,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설교 제목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너를 살리고 봐야겠다고 예수의 정신으로 서로를 품는, 살려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했다면 응당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줌으로써 살려내는 삶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위기가 지금 험악하니까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 안 할게. 나랑 밥 먹어요. 다시요. 잔소리 안 할게. 나랑 밥 먹어요. 꼭 밥 사주면서 잔소리해. 잔소리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사랑방 말고 친했던 사람 말고 교회 와갖고 한 번도 같이 밥 안 먹은 사람한테 가서 나랑 밥 먹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2주 동안 숙제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아까 전에 제가 1부 때 얘기하고 나니까 가갖고 밥 먹자고 막 안 먹었던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친했던 사람 사랑방 말고 저 사람 약간 불쌍해 보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얼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뭐 나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마음이 자꾸 저 사람에게 막 나는 밥을 막 사주고 싶네. 저 사람하고 빕스 한번 가야 되겠네. 오 빕스? 네. 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까? 저 사람하고 참이맛 감자탕 한번 가야겠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가서 밥 먹자고 하세요. 그리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잠깐만요 핸드폰 꺼내서 스케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좋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여기부터 다시 하시면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족보 사이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생명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할까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됨을 살아내는 길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리나 생각 속에서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께서 깨어지고 망가진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안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에게 자기 삶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고백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그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 혼자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살려내는 삶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불쌍하고 어려운 그리고 기구한 삶의 여정을 가진 모든 우리 행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